먼저 오늘 이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먼저 이 고린도서의 어떤 배경을 좀 간단히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먼저 잠깐 이 배경을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라는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개척을 하고 교회가 잘 나가는 것 같았는데 보니까 교회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저런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된 거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교인들끼리 파벌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예, 누구 파냐? 누구 파냐? 뭐 아볼로 파냐, 그리스 파냐, 뭐 누구 파냐. 그래서 파벌 싸움이 일어나고요. 또그 교회 안에 은사제일주의.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받은 은사들은 굉장히 하찮고 굉장히 좀 별로 안 좋은 은사들로 취급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교인들끼리 이렇게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죠. 나는 그 은사가 없는데 저 사람은 저런 은사들을 받고, 야, 대단하다 싶은데 나는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에 대해서 뭔가 시기 질투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끊이지 않고 교인들끼리 다툼이 계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그 다툼이 교회 안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세상의 법정까지도 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 3차 전도 여행 때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 에베소에서 한약 3년 정도를 머물게 되었거든요. 거기서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잘못된 것들을 수정하고 또 교인들을 격려하는 그런 서신을 기록하게 되지요. 그것이 이제 고린도서가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도 참 공교롭게도 이 고린도 지역이 되는데요. 이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드디어 교회가 이제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마음에 평온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평온함 가운데 그가 바로 이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8개월 정도를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머물면서 썼던 편지가 로마서지요. 예,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에 남겼습니다. 고린도는 도시의 어떤 지형적으로 특성적으로 보면 상업 중심지입니다. 항구 도시이고 무역 도시이고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어떤 인종들이 모였고요. 또 많은 그런 어떤 사람들이 왕래가 아주 활발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지도를 준비했는데 지도를 한번 보지요. 예, 고린도 지역의 이렇게 위치를 좀 보시면 굉장히 좀 이렇게 그 항구 도시로서 굉장히 왕래가 좀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무역이 활발해지고 어느 곳에도 접근이 좀더 쉬워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되어서 저런 위치에 있다는 거죠. 이 도시는 굉장히 오래된 고대 도시입니다. 3000년 전에 이렇게 된 굉장히 오래된 도시이고요. 또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쓸 때에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에 살았던 인구가 한 60만 명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도시죠. 당시에 60만 명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모여 살았던 곳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시이고요. 굉장히 영향력 있는 도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소위 이 군중들, 민중들의 어떤 이 로마 정부에 대한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죠. 이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면서 로마 정부가 이 고린도 지역을 완전히 진멸해 버립니다. 예, 완전히 다 진멸, 쑥대밭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진멸해 버려요. 그러다가 줄리어스 시저 때에 비로소 이 도시를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 신흥, 소위 신흥 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도시를 완전히 다 숙대화시킨 도시를 다시 재건하는 일들을 진행합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고린도서를 쓸 때의 상황은 이 신흥 도시가 재건된 한 100여 년 정도 지난 뒤에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조금 우리가 주목해서 잠깐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신흥 도시였던 고린도 지역에 좀 특징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득권자가 없었다는 거죠. 기득권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텃세를 부릴 만한 원주민들이 이제 사라질 정도로 완전히 다 재건한 다시 새롭게 재건한 도시였기 때문에 좀 기득권자, 뭐 원주민들이 좀 이제 없어지고 좀 기득권자가 없어진 상황의 도시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타 지역에서 어떤 재기를 노리는 사람들이 모여든 그런 어떤 도시의 형태를 가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민족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모든 민족들이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출세하기를 꿈꾸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기 때문에 어떤 다민족 도시로서의 성격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순전한 목표는 뭐냐면 목적은 뭐냐면 순전히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 버는 거, 출세하는 거, 소위 성공하는 거 뭐 이런 것이 어떤 마음의 생각이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의 분위기는 자연적으로 풍기문란한 쾌락주의로 어떤 혼탁한 도시의 형태를 지니게 됩니다. 특별히 이기주의,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성공하면 되고 다른 사람은 뭐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어차피 그 사람하고 관계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아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어떤 지극히 이기적인 어떤 성향들이 강했던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고린도 지역의 교회가 지금 다툼이 끊이지 않는 거죠.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참 많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고린도 도시에 가면 어디서나 고린도 지역에 어디서나 그냥 한눈에 보이는 산이 있습니다. 높은 산 사진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산이 있는데요.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 어디서나 봐도 아 저기가 고린도에 있는 산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우뚝 솟은 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 맨 위에 정상에 바로 아프로디테 신전, 그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는데 바로 저 신전이죠. 저 산 꼭대기 정상에 있는 신전이 바로 그 신전인데요. 여기에 맨 꼭대기에 신전이 있다 보니까 밤만 되면 밤마다 저게 불빛이 환하게 켜져서 제사를 드리는 일들 또 뭐 이렇게 재물을 태우는 냄새들 뭐 이런 냄새들이 이 밑에 도시 고린도 지역에서는 다 볼 수 있는 상황이지요. 그리고 그 냄새가 다 밑에까지 다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신전에서 일하는 여세자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1,000명이. 그런데 이 1,000명이 저녁마다 제사를 드리고 나서 저녁마다 다 산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산밑으로 내려와서 소위 종교적 매음 행위를 진행을 했습니다. 천여 명이 넘는 여사제들이 다 산밑으로 내려와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속으로 들어와서 종교적 매음 행위, 몸을 파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도시가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인지 음란한 도시인지 타락한 도시인지를 대충 짐작이 되는 거죠. 그것도 매일마다 그런 일들이 진행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것이 있겠습니까? 굉장히 혼탁한 문화가 이 도시를 아주 주도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울이 개척한 이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이 타락한 고린도 지역의 문화가 교회 안에 그대로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런 사회적 문화, 어떤 분위기, 이런 것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아주 쉽게 짐작할 수 있는 성경의 구절이 나오는데, 바로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15절을 말씀해 보면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자, 이 짧은 말씀에 이 고린도 교회 예, 분위기, 고린도 지역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지금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보세요. 불의한 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을 부린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너희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그대로 그 타락한 문화가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상황에 이 도시에는 치열한 경쟁의 구도 속에서 정말 탁월하게 성공한 사람,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에 반해서 완전히 실패하고 나락으로 떨어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갭은 계속 멀어지고요. 서로의 관계는 더 멀어지고요. 더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은 정말 마음껏 성공하고 실패한 사람은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거죠. 자, 이 타이밍에 이때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점을 제시하는데 그 해결점을 무엇으로 뽑느냐면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뽑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소위 성공했다 할지라도 출세했다 할지라도 돈을 많이 벌었다 할지라도 또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최고의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오히려 소리나는 구리와 소리나는 꽹가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교훈, 아주 중요한 그 영적 교훈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뼈아픈 감정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가져라. 테레사 수녀가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일을 하려 하지 말고 큰 사랑으로 일을 해라. 예. 큰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무언가 큰 일을, 대단한 일을 찾아가잖아요.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큰 사랑으로 일을 해라. 일을 해라. 더 큰 사랑. 더 큰 사랑으로 일을 해라. 1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얘기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영적인 은사들이 굉장히 많았던 교회입니다. 영적인 은사들이 대단히 많았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에 쓰여진 고린도 전서 13장은 바로 고린도 전서 12장과 14장 사이에 있는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무엇을 다루냐면 바로 은사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래서 은사장이라고 하지요. 은사에 대해서 다루는데 그 은사장의 가장 중심을 이루는 게 뭐예요? 13장, 그것도 사랑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죠. 뭐냐면 은사도 아무리 탁월한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은사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방언의 은사, 뭐 이런 대단한 은사들을 받기를 소원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대단한 은사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대개 신앙생활 오래 한 분 가운데 가장 흔한 은사가 뭐냐면 방언의 은사죠. 방언의 은사. 영적 은사를 갖길 소원하는 분들은 이 방언의 은사를 참 많이 사모하잖아요. 왜냐하면 기도의 영적인 은혜들을 누려요. 기도의 깊이를 체험하게 된단 말이죠. 예,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방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하다 보면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방언의 은사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래, 천사의 말은 도대체 뭐냐는 거지요. 천사의 말은 뭐냐. 성경에 천사의 말을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 천사의 말은 뭐냐는 거지요. 이 천사의 말은 가상적인 강조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상의 말, 최고의 말, 그래서 최고로 취급하는 것이 뭐냐면 천사의 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 그러니까 방언은 유창하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의 방언을 받는 것도 대단하죠. 사람의 방언을 받는 것도 대단하지만 설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방언의 은사도 대단하죠.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도 대단한데 더 대단하게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가 받은 은사가 제일 큰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늘 언제나 자랑질만 했어요.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그러니까 뭐예요? 받지 못한 사람들은 늘 시기 질투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언은 유창하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서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정죄하고 막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일. 그러다가 더 심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 법정까지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이 다툼이 계속되니까 결국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갔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처한 환경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없는 은사는,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아픔을 취하지 못한 은사는 쓸모없는 은사다 얘기하는 거예요. 특히 여기 보세요. 여기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 무슨 얘기입니까?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보세요. 같이 곁들어져 있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어우러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한 사람이 갑자기 꽹과리를 막 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으시겠습니까? 듣기 불쾌한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거죠. 아주 아픈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남에게 피해만 줄 뿐이에요. 남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불편을 줄 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 은사는 많은데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은사는 많은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는 거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은사는 좀 못 받아도 괜찮아요. 은사 좀 없으면 어때요? 그런데 사랑은 좀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을 다 품어내고 이해하고 덮어주는 그런 사랑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것 한번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영적으로 깨닫는 대단한 능력입니다. 영적으로 깨닫는 대단한 능력이요.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것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은사 아닙니까? 또 여기 모든 지식을 알고, 이게 모든 지식을 알고 이런 거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거예요. 학식에 지식을 더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단하죠? 예, 대단하죠. 이 정도 갖춘 사람이라면 대단한 거예요. 하나를 가르치면 막 열을 아는 거예요. 막 열씩 막 아는 거예요. 막 깨닫는 것이 많아지는 거예요. 막 여러 가지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를 가르쳤더니 막 많이 깨닫는 거예요. 학식이 더해지는 삶의 능력이에요. 대단한 거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얘기하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물론 믿음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의 상황으로 이 배경적으로 이해하고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어떤 거냐면 재력과 권력의 능력이에요. 재력과 권력의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요. 그 뭐냐면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였어요. 돈이면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어요. 어떤 회장님이 골프를 치러 갔는데 골프를 딱 쳤는데 그 자기가 친 공이 이 나무, 그 나무의 필드의 나무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기분 나빠가지고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 저거 나무 잘라버려라. 그 다음에 다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력이에요. 재력. 그것이 권력이란 말이죠. 힘이요. 돈이 되면 돈이면 다 되는 힘. 권력이면 다 되는 힘. 바로 그에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심지어 산도 옮길 수 있는 거예요. 재력이 있으면 포크레인 갔다가 저거 저 산 없애라 하면 다 없애는 거예요. 그것이 재력, 권력,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요.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권력과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이유를 제가 이후에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닌지. 3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얘기해요.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정도를 희생하고 헌신하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불사르게 내주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당연히 마땅히 칭찬받아야 하죠. 그렇죠? 대단한 헌신이, 대단한 헌신이요. 그런데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대요. 왜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서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올 보상이 없다. 타인을 향해서도 자신을 향해서도 사랑이 없으면 완전히 무익한 삶을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힘껏 구제하고 헌신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희생합니까? 왜 교회에 오셔서 희생하고 헌신하십니까? 열심으로 구제하십니까? 열심으로 여러분들 물질 다 바치고 다 헌신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이요. 내가 이 땅에서는 다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서는 그 기쁨 누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주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은, 내가 아낌없이 드리는 것은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께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이 한 구제나 헌신은 하나님께서 쳐주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헛수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다. 내게 돌아올 것이 아무것도 없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의 동기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마땅히 당연히 사랑의 동기.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거예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헌신하는 거예요. 내주는 거예요. 동기가 중요해요. 만약에 이 동기가 아니고 다른 동기라면, 내가 직분을 얻기 위해서, 내가 인정을 받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라면, 잠시 잠깐 그렇게 헌신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라는 글이 있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산다는 것이다 라는 글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남에게 더 많이 주면 그만큼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만큼 더 많이 주게 될 것이다. 중요한 얘기예요. 더 많이 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넉넉히 베풀고 나누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개그우먼 이영자 씨가 자신의 삶의 경험들을 가지고 잠깐 이야기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하세요라는 주제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영상 한번 보죠.
난 늘 방황했어요. 지금도. 우리 아버지도 한 번도 내 마음 알지? 사랑 표현하지 않으면 나를 낫다고 해서 저 사람 날 사랑한다고 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표현해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아버지가 그렇게 못하면 엄마라도 번역해줘야 돼요. 아버지는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나도 너를 사랑하는 거란다. 아버지도 안 해줬고 엄마도 안 해줬어요. 끝끝내 안 해줬어요. 내가 50이 됐는데도. 그래서 우리 세 딸은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받지 못한 마음을 우리끼리 해요. 또 세상을, 나머지 세상을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또 사랑해서 남한테 그 사랑을 또 줘야 되니까. 뭐 교육상이고 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자식은 사랑을 줘야 돼요. 그래야 세상을 나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살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자격에 따라서 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무조건 표현하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면 자녀들이 나아가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받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무조건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 사람이 자격이 있든 그 사람이 어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건 뭐 이런 조건을 따지지 말고 무조건 사랑하세요. 사랑하다 보면 서로를 귀하게 세워갈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양정교회가 이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신상민 집사님의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제가 한번 잠깐 한번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서 어깨에 진 짐이 무거울수록 더 가벼운 것은 사랑 때문인가 보다. 지쳐서 탈진된 상태라도 가족을 위해서라면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100번도 더 뛰고 달리는 것이 사랑 아닐까. 그렇지요? 예, 사랑하니까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쳐도 내가 어려워도 달려가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양정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대답이 왜 이렇게 현찮으십니까? 예, 양정교회를 많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양정교회 성도들을 더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사랑하다 보면 내가 헌신하는 것, 희생하는 것 아깝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에요. 유익한 것이에요. 사랑으로 한 것은 모든 것을 유익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란 언어의 수준을 넘어서서 행동의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해요. 중요해요. 사람은 사랑했기 때문에 태어나서 사랑으로 살다가 사랑을 가지신, 품을 가지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할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람은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납니다. 태어나지요. 그래서 사랑으로 살지요. 그러다가 사랑의 품을 가지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인간 됨됨이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단면만 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을 주고 받으며 살았는가. 그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고 살았는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살았는가 하는 거지요. 성경에서 강조하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은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말은 잘하는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말은 잘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화한 리빙스톤을 향해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후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가 우리를 사랑했음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제가 설교한 거 다 기억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는 건 제가 여러분들을 지그지그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사랑해요. 예. 여러분도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아. 여러분 다 말은 기억할 수 없어요. 말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화려한 말을 해도 제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사랑이 기억에 남는 거예요. 예수님도 역시 말씀만 하지 않았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그 사랑의 행진을 멈추지 않고 계속 걸어가셨어요. 그 사랑의 행진을 통해서 우린 기억하는 거죠. 그분의 사랑을. 그분이 나를 향한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거죠. 신학자 칼빈은 바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추석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훌륭하게 생각하는 것일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셨다. 아름답게 보이는 모든 덕스러운 행위도 사랑이 없으면 단순한 거치장일 뿐이요 공허한 음향일 뿐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의 종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또 여러분 구역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진정으로 여러분 가족 식구들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허 말로만 사랑하지는 않으셨나요? 혹 사랑한다고 큰 소리만 치진 않으셨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피차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며 사셨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우린 여기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런 답이 없다면 오늘부터 그 답을 찾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말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지 하면서도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세 번째, 사랑이 없는 일에는 그 자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제가 이 말씀 아무 유익이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는 얘기 왜 그런지를 얘기할 거예요. 사랑이 없는 일에는 그 자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었어도,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아무리 능력을 얻게 되었어도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실패자가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부터 실패자가 돼요. 왜요? 사랑 없는 재산은 그저 싸움만 일으킬 뿐이고 사랑 없는 출세는 그저 고독할 뿐이고 사랑 없는 능력은 그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일에는 그 자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황홀한 순간은 사랑하는 사람과 만남의 순간이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황홀한 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이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안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신앙에서 사랑이 식어지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랑은 맑은 공기와 같은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건강해도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생존을 위해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이 공기이듯이 사랑이 없으면 우린 죽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하는 것으로 책망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책망 들을 만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한 은혜로운 교회였습니다. 정말 실력 있는 교회였습니다. 선한 행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수고가 있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고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을 들추어낼 수 있는 영적 실력을 가진 교회였고 주의 이름 때문에 받는 핍박도 기쁨으로 감내할 수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책망을 듣습니다. 왜 책망 들었는지 아십니까?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이 식었기 때문에 책망을 듣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속히 회개하고 처음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회복해라.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처음 믿을 때보다 혹 사랑이 식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 죄종에 대한 사랑. 그렇다면 언제 어디서 무엇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는지 돌아보시고 처음 사랑을 빨리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얼마나 실력이 있었는지 얼마나 부를 축적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의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의 사람인지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조차 믿음만 강조하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만큼 교회답지 않은 모습도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혹 부족함이 있어도 또 부자들이 아니어도 실력이 탁월한 사람들이 아니어도 좀 현찮은 사람, 모자란 사람이 모여 있어도 그래도 사랑의 공동체가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 양정 교회가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슴 안에 사랑을 계속적으로 키워나가 주십시오. 그래야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뜻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익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는 사랑 애로의 초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사랑이 없는 인생은 헛것이요 무가치하며 무엇보다 사랑이 없다면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가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오직 사랑만이 모든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됨을 알았사오니 인생이 다 허무하게 끝나버리기 전에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이것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음을 압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따라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죽고 맙니다. 수많은 은사와 직분과 희생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무덤이 됩니다. 모든 은사를 은사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을 때에만이 은사가 은사되고 믿음이 믿음되고 헌신이 참헌신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기와 같이 사랑으로 늘 호흡하시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뼈아픈 고통을 참아내신 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어의 수준을 넘어서는 행동의 실천으로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어떤 대단한 일일지라도 사랑 없는 일에는 그 자체 안에서 심판이 일어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말씀을 듣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더욱 사랑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양정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의 모든 나아갈 비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